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스승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대단히 놀라운 거죠. 어쩌면 기적 같아요.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석탄일을 맞이해서, 석탄일 하니까 이상하네.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와, 대단하던데요. 대단하던데. 수많은 인파가 그 절들에 모여서 다들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보이는 불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머리 숙여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린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 알지만 믿음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알기는 해요. 당연히 어려운 일, 고난의 일, 힘든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대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운 이유가 있을 때,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심히 걱정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하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후에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상황을 전제로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앞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아마 당장에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으로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기습하여 이깁니다. 무참하게 이겨요. 그렇죠? 이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그돌라 오멜이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난 그돌라 오멜은 억울해서 못 견딜 거예요. 막 속으로 분이 막 가득히 찰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내가 벼르고 벼러서 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들이 더 많은 연합군들을 구성하고 더 많이 훈련을 해서 아마 아브람을 공격해 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아브람을 치러 올 가능성이 당연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가오는 그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의 상황들, 또 그것이 자꾸자꾸 내게 다가올수록 위협해오는 상황이 내 삶에 짓누르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지부진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평탄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린 두려운 거예요. 우린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수다한 민족, 수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나로 하여금 시작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쯤 돼서는, 이 정도쯤 돼서는 그래도 자녀 한둘은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 주셨어도 한둘은 주셔서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오히려 나이만 더 들어가고 있지,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두렵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힘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겠는가? 두려운 거지요. 믿음의 갈등이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땅히 가질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기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기까지 왜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들을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되어졌다면 그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그에 반해서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지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두려우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의 믿음조차도 싹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도 자꾸 실수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들어가겠지요. 지금 한국 경제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 말합니다. 가뜩이나 늘어만 가는 무역 수지 적자에 환율 방어에까지 외환을 들이붓는 상황이라서 외환 보유고가 격감의 격감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 우리 부산과 가까운 거제에도 조선업 불황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조선업 관련 근로자가 2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까지 이 일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면 실직자가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제 시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3만 명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당하면 그 가장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4명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숫자가 어느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들이 이 실직을 하면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어려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하늘을 찌릅니다. 최고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 지금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희망으로 걸기보단 절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청년 앞에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려 하십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방법과 대책들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지요. 어떤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들을 동원해 보겠지요. 또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최면을 걸어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런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당연하고요.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 알죠? 당연히 알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뭔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린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 무언가에 계속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식솔들의 위기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방패,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방패는 절대적 도움, 완전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급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입혀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우리의 공급자예요.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겠죠.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언제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318명으로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뒤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전도사일 때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도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이들 가득히 싣고 봉고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2박 3일 일정을 수련회를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도 밤늦도록 아이들이 잠을 안 자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로 피곤했던 거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잠깐 졸았던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졸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서전도사! 서전도사!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바짝 떴는데 벌써 중앙선 침범해서 달리고 있는 저 앞에서 쌍라이트를 앞에서 막 키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다시 원위치 돌리고 다시 원위치 섰는데 그때 제가 깜짝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만약에 그 음성이 제게 들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해요. 정말 저는 명확하게 들었어요. 서전도사! 서전도사! 들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희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만약에 내버려뒀으면 그 아이들 다 뒤에 타고 있는데 정면 충돌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어요. 여기서 상급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는 지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하나님만은 결코 잃지 않으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평소 습관대로 평소 생각대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워. 그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참 속 좁은 사람이에요.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평소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치 아이가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지금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아무리 상속자가 없다고 해도 자기 집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건 뭐지요? 지금 하나님께 대단히 삐쳐 있는 거예요. 대단히 삐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는 분으로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정하듯이. 투정하듯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내놓죠. 이것이 문제지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지고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세우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놓은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것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청지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이란 말이지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아브라함이 착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이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탁월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중간에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어쩌면 하나님도 고집스럽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분명히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속 좁게 있지 말고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현실을 연결하여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래요? 자기 생각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장애,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옹졸한 자기 생각. 우리는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믿으려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났다 생각나거든, 자기 생각보다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좀 이해시켜봐라, 나를 좀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때는 믿겠다.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나를 설득해봐라, 내가 설득이 당해지면 내가 그때 믿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이성, 자기 방법을 더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닙니까? 그 증거죠. 나를 이해해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때 믿겠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설득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단 말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거죠.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이렇게 모자란 모습이 있어도, 아직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불쑥불쑥 우리의 성질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성과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세우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엄청난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 모습 보세요. 여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이 터져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겠습니까? 막 옷을 집어 끌고 밖으로 나갔겠어요? 좀 정신을 좀 차려라. 너가 나가서 한번 봐봐라.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로 아이에게 바라보며 가보자. 아빠가 설명해 줄 게 있어. 아빠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가보자. 가서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정감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자녀를 손을 붙들고 가보자.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나의 창조의 능력을 봐라 이거예요. 사람은 가능성에서 가능성을 찾으려 합니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해서 그 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변성할 것이고 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번성하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다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마음에 불평했던 그 마음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의 마음에 살려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이의 한계, 자신의 처지를 다 잊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또 자기 경험으로 반응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하신 것을 변경하거나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생명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일평생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역들,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를 또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결국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본받아 이 어려운 세대에서 더 가까이 주의 사랑을 느끼며 확증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갖 두려움과 불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다시 믿음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